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공연을 선보이는 오케스트라는 그 규모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라고 하면은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등 여러 악기들을 한데 모아 연주하는 형태인데요. 그 규모가 70에서 120명 정도가 되면 심포니, 교향악단 또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부르고요. 연주자가 10명에서 30명 정도로 작으면 실내에서 연주하는 악단이라는 뜻의 체인버 오케스트라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찾아서 클래식 음악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첫 곡은 체코를 대표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1악장 비셰흐라트 준비했습니다. 지휘의 바칠라프 노이만입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1악장 비셰흐라트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한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이고요.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합니다. 오늘 음악 여행은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살펴보는 여행입니다. 오늘 첫 곡을 연주한 이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130년 가까운 역사에 체코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라면 독일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바흐, 헨델, 베토벤, 슈만, 브람스, 바그너, 맨델스존, 뭐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다지고 후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작곡가의 땅이 바로 독일인데요. 왕실과 귀족이 거느린 궁정악단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악기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교양이고 생활이었던 이 오랜 역사가 지금도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고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이 50개가 넘는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많은 오케스트라 악단 가운데서도 전통과 권위, 역사를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는 단연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1882년에 설립됐고요. 최근에 베를리너 필하모니커라는 독일식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정했습니다. 새해 첫날 신년음악회를 여는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에 앞서서 베를린 필하모닉은 섣달 금음날 밤에 송년음악회를 엽니다. 1890년대에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직접 자신의 교향곡을 지휘한 공연을 열기도 했고요. 헤르베르트 폰 캐라얀과 클라우디오 아바도, 사이먼 레틀 같은 시대의 명지휘자들이 이 오케스트라의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지금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는 러시아의 음악가 키릴 페트렌코이고요. 한국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2024-2025 시즌에 상주 음악가로 합류해서 베를린 필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독일인 지휘자 클라우스 페테 플로어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러시아 작곡가 미하일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연주 듣겠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미하일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꼽는 이 시대 최고의 오케스트라는 단연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새해 첫날 신년 음악회를 여는 이 오스트리아 빈의 음악당 뮤직페어라인이 빈 필하모닉의 상주 공연장이고요. 빈 필하모닉의 역사는 베를린 필하모닉보다 40년이 더 빠른 1842년부터입니다. 빈 필하모닉은 주로 베토벤과 모차르트, 브람스 등 이 오스트리아와 독일 작곡가들의 작품을 많이 연주합니다. 곡을 해석하는 깊이와 또 연주 기술, 연주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평가고요. 베를린 필하모닉과 크게 다른 점이라면 1950년대부터는 상임 지휘자를 따로 두지 않고요. 대신에 수석 지휘자나 객원 지휘자로 연주를 이끌고 있다는 점인데 신년 음악회 때마다 누가 빈 필하모닉을 이끌기로 했는지가 뉴스가 됩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와 그의 아들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요제프 슈트라우스 등 슈트라우스 가문의 왈츠와 폴카, 행진곡 작품들이 빈 필하모닉의 연주 레퍼토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지휘자인 빌리 보스콥스키가 이끈 빈 필하모닉 연주로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 듣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향기 전해드리는 시간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대 최고로 꼽히는 클래식 연주 음악단 이 오케스트라를 따라서 음악여행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영국에는 BBC 교향악단,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정말 수많은 음악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아주 중요한 음악 행사를 도맡고요.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대단한 오케스트라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1904년에 설립됐나요? 런던 심포니는 프랑스 작곡가인 루이 액토즈 베를리오즈와 또 핀란드의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연주 등 아주 무게감이 있는 대작의 최고 악단으로 유명하고요. 영화 스타워즈라든지 해리포터 시리즈 녹음 또 연주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점이 다른 오케스트라와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런던 심포니 하면 전통의 음악당 로열 앨버트 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런던 심포니의 상주 공간은 런던 도심 금융가에 자리한 복합예술공간 바비칸 센터입니다. 런던 심포니는 그동안 에드워드 엘가, 마이클 틸슨 토마스, 콜린 데이비스 등이 이끌어온 역사가 있고요. 2년 전부터는 안토니오 파파노 경이 상임 지휘자이고 또 다른 유명 음악인들이 객원 지휘자로 나선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독일 작곡가 프리드리히 본 플로토의 오페라 마르타의 아리아, 꿈과 같이 마파리, 스페인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와 넬로 산티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영국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최고 오케스트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미국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려드렸었는데요. 그래도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던 오케스트라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시죠 하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붙었을 정도로 말입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클래식 음악 연주단입니다. 빈 필하모닉이 결성됐던 1842년에 미국의 이 어느 지휘자, 이 바이올리니스트였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축이 된 뉴욕 필하모닉 협회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모태입니다. 극장이나 귀족에 예속되거나 또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던 유럽의 오케스트라 악단과는 다르게 뉴욕의 음악가들은 연주가들이 주축이 된 독립적인 음악단을 출발시켰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미국이 유럽의 음악과 미술 등 그 예술의 깊이를 부러워했던 때에 독립적인 음악단을 세우고 또 발전시켜온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체코의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자크가 미국에 와서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초연했는데 그 악단이 바로 뉴욕 필하모닉의 토대였습니다.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 오스트리아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도 작품의 초연을 뉴욕 필에 맡겼고요. 안톤 루빈스타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에런 코플랜드, 주빈 메타, 조지 셀 등의 작곡가가 음악 감독을 맡았거나 지휘를 했고요. 구스타프 말러, 레너드 번스타인 등 마에스트로들의 그 새로운 음악적 시도, 뉴욕 필하모닉은 그래서 혁신적인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을 가진 세계의 대표 오케스트라라는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2008년에 평양을 찾아갔던 미국의 오케스트라 기억하실까요? 지휘자 로린 마젤이 이끈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동평양 극장에서 북한 국가, 미국 국가 연주했고요. 독일 작곡가 바그너의 오페라 로렌그린 서곡,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또 미국 작곡가 거쉬인의 파리의 미국인 등을 무대에 올렸었는데 객석을 채운 평양 시민들의 반응이 미국, 한국, 중국, 프랑스와 독일로도 생중계됐었습니다. 지금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는 네덜란드인 지휘자 야판 지베덴입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부터 시작되는 2025-2026년 시즌부터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구스타보 두다멜이 활약할 예정이고요. 한여름인 지금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잠시 공식 공연을 쉬고 있는데요. 대신에 중국 상하이와 광저우, 난징으로 가서 그 2014년부터 중국 상하이 오케스트라와 맺어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음악가로 뉴욕 필하모닉을 이끌었던 첫 미국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로 번스타인의 오페라 캔디드 서곡 들어보시죠.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 대형 오케스트라를 따라서 음악 여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음악적인 전통과 깊이를 자랑하는 나라죠. 글린카, 보로딘, 무소르그스키, 차이콥스키, 림스키, 코르사코프,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가 러시아 작곡가인데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러시아 국립교향악단,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필하모닉 등이 있는데 오늘은 러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케스트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오케스트라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레닌그라드라고 불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기반으로 1802년에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음악 유산을 기리는 러시아의 대표 오케스트라입니다. 특히 러시아 음악 또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에 대한 해석이 남다르다는 평가고요. 베토벤과 브람스, 말러 등의 연주 녹음에도 으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번호 27의 3번 아다지오입니다. 유리 케밀가로프가 지휘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만 그 지원은 긴밀한 협력관계 그 이상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서 그것은 국제적인 규칙과 규범을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독재자들에게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ussia's aggression is not only an attack on the lives and the freedom of the people of Ukraine. It is not only an attack on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식량 안보와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격은 또한 국제 규칙과 규범, 그리고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헌장의 오랜 규범을 무시하는 것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만약 국가들이 불법적으로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국제 질서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If the world fails to respond when an aggressor invades its neighbor, other aggressors will undoubtedly
해리스 부통령은 침략자가 이웃을 침략했을 때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다른 침략자들이 분명 대담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질서와 안정이 아닌 정복과 혼돈의 세계로 이어져 결국 모든 나라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해리스 부통령은 평화 정상회담이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증진하고 우크라이나 없이는 이 전쟁의 종식에 대한 어떤 것도 결정될 수 없다는 보장을 위해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것을 할 수 있다며 제안을 내놨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We must speak truth. He is not calling for negotiations. He is calling for surrender. America stands with Ukraine.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자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인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정의로운 평화에도 전략적 이익을 가진 90개국 이상의 대표단과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유 없이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벌이는 것은 세계적인 통합과 안보를 위협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러시아에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유엔 헌장의 원칙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에 기반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이곳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